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그 악명 높은 고대의 제국 군대가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불과 한 10km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걸어서 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진짜 코앞의 거리죠.
맞아요. 이들은 단순히 영토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막 공포와 무자비한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실존적 위기 앞에서 한 국가의 리더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 당연히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방어선을 구축하겠죠.
그렇죠. 국민들을 막 안심시키려고 고군분투할 거라 기대하시잖아요. 하지만 기원전 710년경의 남유다 왕국, 이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잔뜩 술에 취해서 파티를 벌이고 심지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아기들의 옹알이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묘한 장면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여정은 바로 이 섬뜩한 역사적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다각적으로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해 존 오스월트 박사의 이사야서 28장과 29장 강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리더십의 처참한 붕괴, 위기를 마주한 인간의 기형적인 심리,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달리는 거짓된 피난처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아수르는 현대의 독재 체제 요차 약간 온순해 보이게 만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군사국가였습니다.
와, 독재 체제가 온순해 보일 정도라니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다리지 않는 자, 즉 참된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아,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고전이나 뭐 종교 문헌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 약간 신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면서 너희들 다 망해라 하고 저주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히기 되게 쉽죠. 하지만 원어의 맥락과 강해자의 분석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막 끓어오르는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나 울려 퍼질 법한 깊은 슬픔과 비통함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저주가 아니라 비통함이요?
네, 맞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웃고 떠들면서 절벽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탄식인 거죠. 신이 그들을 미워해서 억지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메커니즘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울리는 비통한 장송곡인 셈입니다.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그 파멸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뜯어보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만 돌려서 기원전 722년 바로 북쪽의 형제국가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했을 때로 한번 가보죠. 아수르가 워낙 막강해서 진 것도 있겠지만 이사야서의 진단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들의 진짜 패인은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바로 교만과 술 취함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화려한 화환처럼 언덕 위에 세워졌던 사마리아가 왜 파멸했는가?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옥한 골짜기 꼭대기에 위치한 아름다운 요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한 만취 상태였죠. 여기서 오스왈트 박사는 미슈파트라는 아주 결정적인 개념을 끌어옵니다.
잠깐만요. 미슈파트라면 보통 정의나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 아닌가요? 막 법정에서 죄를 공평하게 판결하는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슈파트를 인간의 법적 테두리 안에만 가두는 아주 좁은 해석입니다.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는 미슈파트가 창조주가 의도했던 창조세계와 인간사회의 올바른 질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질서요?
네. 세상이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 부여된 보이지 않는 구조이자 결인 것이죠.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자기 만족과 오만에 빠진 지도자들은 이 질서를 인지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질서를 막 교란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았던 겁니다.
아, 약간 이런 거네요. 이 미슈파트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어떤 중력이라고 친다면 말이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비웃는 만취 상태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가 망어가는데도 자기 방에서 고급 심페인을 터뜨리면서 우리 회사는 역대급 실적이다라며 자화자찬하며 절벽으로 차를 모는 오만한 CEO와 같지 않나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술 취함이든 아니면 자신의 학위나 업적에 취한 영적인 술 취함이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리더가 환상 속에 살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중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직원들 월급 끊기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의 끔찍한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조차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룹조차 텍스트를 보면 막 토사물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판결하고 있었다고 묘사되니까요.
와, 지도층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갓난 아기 같은 상태로 전락했겠네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귀괴함을 느꼈어요. 아수르가 10km 앞까지 왔는데 대체 왜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바보처럼 구는 걸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부바 카부, 라부바 라부라는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과거에는 이 구절을 뭐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줄의 줄을 더하며 라는 되게 진지한 교육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거창한 철학적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신 언어학적 분석과 오스왈트 박사의 해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는 넌센스, 즉 조롱 섞인 무의미한 음절이나 아기들의 옹알이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이사야의 무거운 경고를 유치한 옹알이 취급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아니, 잠깐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막 가갸거겨 하면서 조롱했다고요? 대체 왜 이런 유치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걸까요? 단순히 멍청해서가 아니라 뭔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이 바로 이 강의 자료가 짚어내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인지 부조화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코앞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적군이 칼을 갈고 있다는 현실은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거든요.
아,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무능함이 탄로나니까요.
정확합니다.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퇴행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대신에 진리를 되게 유치한 것으로 격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들의 연약한 멘탈과 환상을 방어하려 했던 겁니다.
와, 뼈가시리네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냉소주의나 조롱으로 막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 현대사회에서도 너무 자주 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엘리트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려 하니까 신은 결국 다른 방식을 쓰게 되잖아요.
네. 신은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입술을 가진 자들을 채찍으로 삼아 그들에게 잔혹한 현실을 가르치려 한다는 섬뜩한 사실을 짚어냅니다. 이 이상한 입술이 바로 아수르인들의 언어, 즉 아수르 군대인 거죠.
진정한 질서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대가로 피비린내는 타국의 언어를 통해 억지로 현실 감각을 주입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스왈트 박사는 이 위기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의 끔찍한 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9.11 테러 직후의 미국 사회를 예시로 듭니다. 거대한 실존적 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잠시 충격에 빠져서 신을 찾고 회개하는 듯했지만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미친 듯이 오락에 탐닉하며 기존의 오만한 물질주의적 일상으로 아주 빠르게 회귀해버렸죠.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변할 거라 생각하지만 원래 그 안락한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는 관성이 훨씬 질기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거만한 엘리트들은 아수르라는 코앞의 위기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상에 매달렸던 건가요? 뭐 단순히 술만 마신 건 아닐 테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집트라는 당시의 초강대국과 비밀리에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했죠.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으니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와도 안전할 것이다.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네, 여기서 죽음은 가나안의 죽음의 신인 모트를 은유하는 동시에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된 안전보장에 취해서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성경에서 가장 심한 비난을 받는 거만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 전형적인 힘의 논리네요. 우리에겐 이집트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아수르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런 치명적인 착각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거짓된 피난처와 대비되는 신의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시온에 놓인 시험을 거친 견고한 모퉁이돌 말이죠.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모퉁이돌은 결국 신의 참된 진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돌을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잠깐만요.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아스르 군대가 10km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서두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당장 방벽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너무 무책임한 종교적 체념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스와이트 박사는 이 서두르지 않음이 체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신뢰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디트리히 보네퍼의 철학을 인용하는데요.
아, 나치에 저항했던 그 독일 신학자요?
맞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마음속 깊이 그건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느낄 때에만 당신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다.
오,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어야 진짜 소유한 거다?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거. 이집트 군사 원조가 없으면 우린 끝이야.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해. 이렇게 얽매이는 순간 내가 그걸 소유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돈이나 군사력 같은 거짓 피난처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진리 위에 설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아수르 앞에서도 공포에 질려 조급한 무리설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이사야가 뜬금없이 끌어온 농부의 비유입니다.
네. 엘리트의 오만과 완전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언제 밭을 갈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계절과 자연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무학의 농부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의 진짜 질서를 보지 못하는 이 수도 예루살렘의 엘리트 정치인들보다 흙투성이 농부가 훨씬 더 지혜롭다는 그 아이러니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맞습니다. 농부는 미시파트, 즉 자연과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엘리트들은 그걸 거스르려 하는 거만한 사들인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진짜 질서를 읽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근데 이 엘리트들의 착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아리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아리엘은 하나님의 도시 혹은 제단을 상징하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껍데기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신이 매일 재물을 먹고 거주해야 하니까 절대 성전이 있는 이 도시는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죠.
아, 완전 자판기 마인드네요. 우리가 제사라는 동전을 넣었으니 신은 무조건 보호라는 음료수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오만의 결과로 그들은 땅바닥 먼지 속에서 유령처럼 속삭일 정도로 비참하게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라 경고받습니다.
거짓 피난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네요. 근데 진짜 반전은 그렇게 바닥에서 신음하는 순간 잔인한 적들이 갑자기 거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전문가는 존 오스월트 박사의 강의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선언을 힘주어 전달합니다. 심판은 결코 신이 의도한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라는 명제입니다.
와, 심판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진짜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함, 그리고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용광물 불은 금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이집트와의 언약 같은 그 거짓된 껍데기들을 태워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29장 13절의 경고가 참 와닿더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네, 이 구절은 단순히 고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죽음과의 언약과도 맞닿아 있죠.
맞아요. 현대인들이 인간적인 관습이나 타성에 젖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화려한 명문대 학위,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보여주기식 삶 같은 것들에 매달리는 게 고대 엘리트들의 영적인 술취함과 다를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부적처럼 삼지만 내면의 참된 모퉁이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위기 앞에서 결국 비틀거리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깊이 파헤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거짓된 피난처로 달려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아는 농부처럼 참된 질서 위에서 서두르지 않고 신뢰하는, 기다리는 삶의 중요성이죠.
결국 내가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두려움 너머의 거대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국경선 10km 앞까지 다가왔다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숨으려 하는 당신만의 이집트, 당신만의 죽음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인가요? 화려한 인맥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인가요?
그것들이 모조리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당신 삶을 지탱하는 진짜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심층탐구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